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 2월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는 모두 14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본래 외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여서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한 선수가 19명이었다고 합니다. 귀화한 선수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노란색, 즉 금발이었던 그들의 머리카락이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받는 순간 검은색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아니면 본래 유럽인 체형이었던 그들의 몸이 동양인 체형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들이 원래 사용했던 언어인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이 갑자기 모국어가 한국어로 바뀌어서 우리말을 유창하게 잘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것은 신분, 즉 국적이 바뀐 것입니다. 귀화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 은, 동메달 중에 하나를 따야지 귀화 선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머리카락 색깔이나 몸 체형이나 사용하는 언어에 상관없이 태극마크를 달고서 경기에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교인이 되고 세례인이 되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홍해를 건넜는데 그것이 곧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에 달라졌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들의 얼굴이 저와 같이 밋밋한 잘생기지 않은 외모였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원빈, 현빈처럼 바뀌었겠습니까? 아니면 여성들도 평범한 얼굴이었는데 건너고 나니까 김태희, 송혜교와 같은 탤런트 얼굴로 바뀌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외모가 바뀌지 않았고 또 기능적인 변화도 없었습니다. 즉 연주할 줄 몰랐던 악기를 갑자기 연주할 줄 알게 되는 일도 없었고 IQ가 99였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999로 바뀌는 일도 없었습니다. 물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재산이 소 한 마리였는데 건너고 나니까 다섯 마리, 여섯 마리로 늘어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확실하게 바뀐 것은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 왕 바로의 통치를 받았는데 건넌 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화 선수들과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귀화 선수들은 그들의 운동 능력이 뛰어남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루어낸 귀화라고 한다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아 새롭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심령은 곧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귀화한 선수들이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의 시민권이 사라지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의 한국인인지는 다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을지라도 한국말이라고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김스케이트입니다. 이런 정도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말을 점점 더 잘해갈수록 더욱더 한국인다워질 것이고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해갈수록 점점 더 한국인다워질 것입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새로워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홍해에 났던 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홍해를 통해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들이 애굽의 노예 신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롭게 되는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마치 운전면허증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갱신, 즉 새롭게 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이미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갱신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표현을 빌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출발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마치 귀화한 선수가 새로운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의 신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 수준이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세례를 받은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이 벗어버려야 할 것은 옛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심령이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러한 것들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사고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특징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빵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빵, 더 큰 빵을 가지면 나의 만족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세상의 세상 주류의 한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유혹이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가기만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물건이나 원하는 성적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곤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2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세례를 받은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이 입어야 할 것은 새 사람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갈 때에 입는 옷과 등산이나 야유회를 갈 때에 입는 옷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행동해야 할 양식이 등산이나 야유회에서의 행동 양식과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세례교식과 성찬식 때 입는 가운을 입고서 학교에 등교하거나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아마 사람들은 저를 잡아서 병원으로 보낼지 모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죄수들도 죄수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제대를 하면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습니다. 경찰도 경찰직을 그만두면 경찰복을 입지 않습니다. 죄수도 출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죄수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옷인 민간인의 옷을 입고 민간인의 삶을 삽니다. 새 옷은 새로운 삶의 생활 양식과 동의어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새 사람답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것을 입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람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거룩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을 따르는 삶으로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으로 하면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세례인, 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과 우리 모두는 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시며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세례인 입교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대책이자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 사람들답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삶과 새 사람을 입는 삶을 날마다 그리고 평생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자신이 돋보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삶은 썩어져가는 것을 추종하는 구습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속적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이 믿어지게 하셔서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평생 주님을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참 배부르게 해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세례인, 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